하나님 말씀 창세기 17장입니다. 창세기 17장 구약성경 19페이지 17장 뭐 1절, 2절, 7절 뭐 이 정도가 주요한 내용인데 우리가 1절부터 7절까지 이렇게 한 절씩 이렇게 교독해서 읽고 7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을 보라 함께 있으니 너는 내 아버지가 되리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서야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다 하십시다.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내 후손 사이에 세워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우리는 지금 기독교의 핵심 진리요 성경의 모든 내용이 가리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살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가 일찍이 뭐 이전에 다른 교회에서 살 때도 뭐 그런 분들의 반응이 있었습니다만은 우리 교수도 뭐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제가 뭐 호주에 있을 때도 다음 말씀이 궁금합니다. 이게 계속 다음 말씀이 무엇인지 궁금하고 기다려집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얘기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래서 또 이 인터넷 설교를 들으신 분들도 이게 어떤 설교 듣고 나면 그 다음이 궁금해서 바로 또 이어서 듣고 이어서 듣는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듣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들과 제가 다 익숙한 내용으로 알고 있지만 앞으로 체계적으로 살피고 전체까지 살필 때 비슷비슷한 내용인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은 내가 알고 있는 익숙한 지식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항상 새롭고 또 새로워야만 합니다. 사모할 만한 말씀인 것이죠. 이 시리즈 제목처럼 더 알고 싶은 그리스도이고 그런 것 속에서 지식을 넘어서서 삶의 경험 속에서 또 삶의 누림에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이 모든 내용들을 더 사모하면서 알고 또 자기에게 적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폈던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언약의 대상자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이렇게 살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범한 인간, 그래서 죽어야 하는 인간에게 여인의 후손을 말씀하시며 다음을 얘기하셨습니다. 그런 인간에게 어떤 장래의 구원, 이 회복을 약속하시는 언약을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소위 은혜 언약의 시초인 그 말씀을 하신 것, 그 내용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 그 은혜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께서 죄인을 그 언약의 대상자로 삼으신 것이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지를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결국 은혜 언약의 대상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 언약에 묶어서 그 언약 대상자를 위해서 자신과 그의 자신의 성품을 드러내시며 그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어서 참 말로 나올 수 없는 은혜와 특권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그 내용에 연결해서 이 타락한 인간을 향해서 이 여자의 후손을 통한 구원을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계속 그 은혜 언약을 이렇게 명확히 하시는 그 점증적인 계시로 더 명확히 하시는 일을 쭉 뒤이어서 아브라함에게도 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하시고 또 다윗 모세 시대도 하시고 다윗에게도 하시고 또 새 언약으로도 하시고 계속 이렇게 뒤이어서 점증적으로 이런 것들을 명확히 하시는 일을 하시는데 그런 은혜 언약 속에 담긴 약속에 대해서 오늘은 살피려고 합니다. 언약을 맺을 때 기본적으로 언약을 맺는 당사자들이 있다. 언약을 맺을 때는 언약의 구성 요소로 일단 맺는 당사자가 있어야 하고 거기에는 약속이 있고 어떤 조건이 있다라는 것을 가장 기본적으로 거기에는 또 뭐 증거 뭐 이런 것도 뒤따르는 사례들도 있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것이 언약을 맺을 때 구성 요소로 있다라는 것을 이전에 얘기했었는데 은혜 언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속과 조건이 있습니다. 은혜 언약에서의 그 약속과 조건이라고 하니까 이 조건에 대한 오해를 사람들이 은혜 언약인데 조건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렇게 해가지고 이 조건에 대한 이 단어의 오해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약속과 요구라는 표현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일단 그런 내용은 또 다음 시간에 연결해서 살피기로 하고요. 일단 오늘은 약속에 대해서 살피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것을 이제 어떤 특정인 한 사람을 불러가지고 이제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한 사람을 통해서 형성되는 하나의 민족 그 후손을 통해서 그 여자의 후손이 나게 하셔서 뜻을 이루시겠다고 하는 이런 언약을 맺으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것을 이 아브라함을 택하여 그 후손을 통해서 이루시겠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래서 언약을 맺으시는 내용이 이제 기술되어 있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은혜 언약의 시초로 말하는 창세기 3장 15절 이후에 역사 속에서 은혜 언약을 이제 점점 더 구체적으로 말을 해서 사람들에게 이 은혜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데 우리는 그 오늘 본문에서 죄 있는 자 똑같은 조건입니다. 아담 안에 타락한 조건에 있는 그 인간이죠. 그런 죄 있는 자요 멸망할 인간을 구원하시겠다는 은혜 언약을 말씀하시는 것 속에서의 은혜 언약의 그 약속의 핵심이 여기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요. 그래서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그와 언약을 말씀하시는 자신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99세에 아직 그 대를 이을 자식도 없는 그 때에 이제 100세에 지금 아이들 낳을 해서 뜻을 이룰 것을 말씀하시는 이 장면에서 지금 하시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언약을 말씀하시는 자신을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는 이게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이어서 내가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렇게 맺은 언약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이 아브라함은 막 거기에 또 엎드려지죠. 놀라운 그 상황 앞에서 하나님 임재 앞에서 엎드리게 됐을 때 엎드린 아브라함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은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그런데 여기서부터 뭐 에서 에돔도 나오고 이게 나오죠. 계속 그래가지고 민족이 다르게 구분되기도 하고 하게 되는데 그렇게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7절에 가서 결론적으로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언약의 말씀을 하십니다. 우상을 섬기던 땅 갈대와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불러내셨습니다. 정말 생각 못할 사람이죠. 그냥 우리가 나중에 유명해져서 우리에게 알고 있지 않고 그냥 어떤 한 사람인 겁니다. 그 우상을 섬기는 그런 토양이 있는 그 지역에서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불러가지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여기 언약을 맺는 이런 얘기를 지금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와 이런 언약을 맺으심으로써 지난 시간에 말한 대로 자신을 그 언약에 이제 그 대상인 아브람과 그의 후손의 영원에게 자신을 묶으시는 언약을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 말은 전능한 하나님으로서 그에게 약속한 것을 너에게 약속한 걸 반드시 지키겠다라고 스스로 이렇게 묶으시는 겁니다. 타락한 아담에게 여자의 후손을 통한 구원을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더욱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여자의 후손이 나오도록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내 언약을 세워 지키겠다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언약에서 주목할 것은 내가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하시는 약속입니다. 그 뒤로 아브라함을 통한 한 민족을 이루었을 때 그래가지고 이 아브라함이 이제 조금 있다가 1년 뒤에 이삭을 낳지 않습니까? 이삭을 통해서 독자 이삭을 통해서 그 다음 낳고 해서 나중에는 한 민족을 이루잖아요. 출애굽해잖아요. 이집트에서 이제 출애굽해. 처음에 이집트로 피난 갔을 때 한 70명 들어갔었는데 야곱의 자녀들이 거기서 이제 한 민족을 이루어서 한 200만 명에 가까이 되는 민족을 이루어서 이들이 출애굽하잖아요. 그 이제 한 민족을 이룬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레위기 26장에서 이렇게 말하죠.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얘기하죠. 은혜 언약의 가장 중요한 약속을 이 민족을 향해서 이제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죄 있는 인간에게 은혜로 다가오셔서 언약을 맺으시면서 이 같은 약속을 하신 것을 최대한 정확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은혜 언약의 약속들도 어떤 세부적인 항목들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맺은 언약에 스스로를 이렇게 묶으셔서 자신에게 의무를 지금 부과하는 거거든요. 자기 자신에게 부과하시면서 어떤 의무를 자기에게 부여하시면서 그것을 지키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약속을 통해서 이 언약에 자신을 묶어가지고 약속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의무를 스스로에게 좀 부여하시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정확히 좀 봐야 되는 것입니다. 뭘 조금 도와주겠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또 일평생 좀 잘 살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정도의 내용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내 언약은 나와 너 사이에 두어서 지킬 것인데 그것은 내가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언약의 당사자가 되어 이 약속을 듣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이 약속을 듣는 대상이 된 것을 또 생각을 해 보십시오. 얼마나 놀라운 복인지. 그러나 저는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이 약속이 얼마나 큰 복인지 충분히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그래서 조금 더 제가 이것만 별도로 상기하고 싶어서 이게 오늘 별도로 이 내용만 다루는 것인데요. 이 땅을 살면서 이 약속을 받은 사람들 중에 이 은혜 언약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 중에 그 복을 현재 시제로 그런 약속을 받은 그 현재 시제로 제대로 풍성히 안 사람은 저는 많지 않았다고 거의 없 현재 시대로 그걸 충분히 다 알 수가 없어요. 많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그 약속을 자신이 현재 시제로 알고 보는 것만으로만 말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거든요. 이 은혜 언약에서 말하는 약속은 현재로 자기가 경험하는 것으로만 볼 수 없는 큰 막 저 궁극적인 것까지 다 담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자의 후손 안에서.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 입장에 보면 자기 이제 자식도 안 난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자식을 낳아서 거기서 무슨 약속을 하시는데 엄마 이제 내 하나님이 되리라라는 이 내용 속에 어떤 많은 디테일한 은혜 언약의 약속을 하는데 그것을 이 사람이 어떻게 다 그걸 헤아리겠어요? 다 헤아리지 못하죠. 아브람조차도 너무 놀라운 약속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렇게 해 주시고 계시지만 그것의 미래를 충분히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 약속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약속인지 형용할 수 없이 부유한 약속인지를 다 알지 못하고 그걸 정말 풍성히 그 당대로서는 현재 시절은 못 누리는 것이었겠죠. 어쨌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언약을 말씀하심으로써 그와 그의 후손과 은혜 언약 안에서 관계를 이렇게 맺으십니다.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물론 그 약속은 여자의 후손 곧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하나님께서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했을 때 그 약속에 수반되는 것들이 무엇일까?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죄 있는 인간에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했을 때 이 속에 담겨 있는 그 이 약속 안에 담겨 있는 내용들이 무엇일까?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건 뭐 성경에 기록된 것 보면은 우리가 성경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그게 다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한 것의 약속에 해당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용할 수 없이 많아요. 우리 성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두루뭉실하면 이것을 그냥 너무 비상조로 알 수도 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은혜 언약에서 약속한 것들을 어떻게 나타내셨는지로 연결해서 그런 세부적인 내용을 조금 더 연결해서 살펴보는 게 좋다고 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은혜 언약에 따라 자기 백성들에게 충실하신 것을 쭉 역사 속에서 보여주십니다. 이 말씀하고 난 뒤로도 역사 속에서 진짜로 그렇게 이 은혜 언약에 충실하신 역사적 자신의 의무죠. 은혜 언약에 충실한 의무를 지행하면서 관계를 가지시고 해나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브라킬 같은 사람은 이 은혜 언약의 약속에 수반되는 이런 주요한 유익이라고 하면서 그런 유익을 한 14가지 정도를 언급을 하는데 저는 뭐 그 포인트 중에 지금 그 포인트를 좀 간단히 제가 몇 가지 좀 얘기를 하고 제가 지금 결론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걸 좀 덧붙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라고 하고는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알고 확인하고 누리기 위해서는 이 약속으로 말한 것들을 좀 세부적인 약속을 좀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브라킬 같은 사람은 이 은혜 언약 안에 수반되는 그 약속에 수반되는 어떤 유익들을 한 14가지 정도를 얘기하는데 7가지는 주로 이제 비참함에서 구원하는 것을 주로 말을 하고 있고 7가지는 이제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주시는 것을 이 은혜 언약에서 약속 속에서 하시는 것으로 이게 설명을 합니다. 제가 간단하게 그 얘기만 좀 얘기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라고 하셨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악으로부터 구원하겠다는 이 약속을 이제 내포하신 것인데 그 첫 번째가 죄로부터 구원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하셨을 때 그 은혜 언약의 이 약속 속에 어떤 내용들이 수반되냐면은 죄로부터 구원하겠다라는 것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모든 죄로부터. 실제로 새 언약을 맺을 때 예레미야 31장에서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하시죠.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은혜 언약 안에 있는 자들에게 그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심으로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죄가 크든 작든 공개적이든 은밀하든 아무리 더러운 죄라 할지라도 이 브라켈 말대로 연약하거나 유혹을 받아서 자주 반복하는 죄와 계속 우리가 죄와 우리 계속 우리를 따라다니는 죄 또 심지어 우리의 본성에 속한 죄악까지도 용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33장에서 또 이렇게 말했죠.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심으로써 자신의 용서가 어떤 성격인지 영원하다는 거다. 자신의 용서가 영원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같은 은혜 언약의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우리는 이제 시간이 엄청 들어가고 다 성취된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서 말한 것처럼 죄로 멸망할 우리들의 죄를 그리스도께 이렇게 전가하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지심으로 그가 죄인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자신이 완전히 대속하여서 모든 의를 이루심으로써 우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는 이런 일이 있게 되었다라고 하잖아요. 그게 이게 은혜 언약 안에서 약속한 것입니다. 개혁주의 선배들은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을 그냥 신약의 그리스도인들도 은혜 언약이란 말로서 다 설명을 해버리기도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은혜 언약의 성취로서 새 언약이란 단어로서 설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별로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어 갖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무엇으로 말하든 이해에는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은혜 언약을 맺어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하시면서 그것을 위해서 위에 더하여 말한 이 약속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굉장한 얘기죠. 죄인인데 멸망할 자에게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약속하시면서 그 속에서 말하는 내용이 네 모든 죄를 용서하겠다. 영원히 기억하지 않겠다. 이런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죄 해결 없이는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이겠죠. 그 내용 속에는 심지어 연약하여 넘어지는 일이 있어도 마치 아버지가 아들의 넘어짐을 바라보고 그걸 일으키듯이 그리스도의 대속 안에서 긍휼과 자비로 대하시겠다는 것이 다 내포되어 있는 것이죠. 또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어서 행하시겠다고 하는 것 속에는 죄로 인한 진노에서 구원하시겠다는 것이 포함되는 것이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했을 때는 이 죄로 인한 진노에서 구원하시겠다는 것을 내포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이미 살폈듯이 모든 사람은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하는 대상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2장에서 인간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데 거기서 어떻게 벗어났느냐. 거기서 그리스도 안에서 벗어난 얘기를 에베소서에서 말을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이 너의 하나님이 된다고 할 때 이 약속에 포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그의 공의를 따라서 영원까지 이어지는 것이거든요. 사람들이 그것을 알든 모르든 인정하든 안 하든 하나님은 자신의 각각이 범한 그 죄 하나만으로도 그의 공의에 따른 진노를 영원히 받게 될 것을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 대해서 예수님을 장래의 노하심에서 건지시는 예수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장래의 노하심에서 궁극적으로 모두가 심판을 받아야 할 그 하나님의 진노에서도 건진받는 자, 진노에서 구원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말을 했습니다. 또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은혜 언약의 참여자들에게 율법의 저주에서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내포해서 말씀하시죠. 갈라디아 3장에서 말했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했습니다. 율법을 범한 것에 대한 저주가 한이 없습니다만은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저주를 자신이 대신 다 받으심으로써 율법의 저주가 없어지게 될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됐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 여인의 후손 안에서 약속은 결국 그렇게 성취됐던 것이죠. 또 하나님은 은혜 언약의 참여자들에게 하나님이 되셔서 모든 육신적인 환난과 죽음에서도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호세아서 13장에서도 사망에서 구속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일을 이 은혜 언약 안에 포함해서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할 때는 결국 그것까지 포함해서 얘기한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은혜 언약의 참여자들을 마귀의 권세에서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죄 중에 태어나서 거듭나지 않은 모든 인간이 마귀의 권세 아래 있다는 것을 전제하시고 그들을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을 바울을 에게 명하면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복음을 전함으로써 그 사람을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일이 가능하게 되는 것을 이 얘기를 한 것이죠. 예수를 믿기 전에 인간은 다 그 조건에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이며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 안에서 있게 될 그것을 이 은혜 언약에서 포함해서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골로새서 1장에서 바울은 예수 믿는 자들에 대해서 마귀의 권세와 다스림이 있는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긴 사실을 그 약속의 성취를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을 하죠. 또 하나님은 은혜 언약의 참여자들에게 죄의 지배에서 구원하시겠다는 것을 내포하여서 약속하십니다. 하셨습니다. 나면서부터 인간은 죄의 지배 아래서 살면서 지배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인간이 죄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죄가 인간을 주장하죠. 여러분이 나면서부터 우리 어린아이서부터 또 여러분 주변에 누군 키우는 자녀들을 보시면서 또 여러분 자신을 보면서 알다시피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은 어느 인간도 자신이 죄를 다스리지 못합니다. 죄가 자신을 다스리죠. 죄 아래 끌려다니는 것입니다. 죄의 욕구를 따라서 살아가죠. 자기가 좋아서 했지만 그게 죄의 욕구를 따라서 사는 거예요. 이 어려서부터 인간은 그 조건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 언약 안에는 바로 그 죄의 지배에서 구원하는 것을 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로마서 6장에서도 말하다시피 예수 믿는 자들을 너희들이 은혜 안에 있게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주장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은혜 언약의 참여자는 영원한 정죄에서 벗어나게 될 것을 하나님은 그것을 은혜 언약에 내포하여서 약속을 하신 것이죠. 로마서 8장 1절에서 잘 말한 바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곧 은혜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바로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있게 될 일입니다.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 안에서 있게 될 얘기입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었다고 할 때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있게 될 이것을 이루시겠다는 것인데 결국 그것이 성취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그 안에는 이런 약속이 같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언약의 약속으로 곧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는 이 약속 속에 포함된 것들이 지금 열거된 것 한 곳까지 언급을 했습니다만 제법 좀 유사한 내용들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각 각각 그것들 각각이 죄 있는 우리에게 있는 것들이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언급을 하시면서 그런 것들로부터 구원하시겠다. 여인의 후손으로 온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 말한 것들 중에 한 가지만 우리에게 있어도 우리는 정말 비참한 존재라고밖에 말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 말한 내용 중에. 근데 그 상태에서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영혼까지 그 비참한 상태에 머물러야 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여러분, 죄와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와 율법의 저주와 죄 가운데서 겪는 환난과 죽음과 마귀의 권세와 죄 지배 아래서 속박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영원히 정죄 받아야 하는 인간 조건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 언약을 말씀하시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그런 조건에서 다 건지시겠다. 더 이상 그 상태 있게 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죄범한 자에게 지금까지 말한 것들을 약속해 주신 것만도 무한한 감사와 자유와 기쁨을 갖게 할 것 같은데 은혜 언약 속에서 자신을 묶어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 속에서 그 정도가 아닌 더 적극적인 뭔가를 더하여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복들을 많이 약속을 하셔요. 브라켈이 이것 또한 일곱 가지로 말을 하는데 먼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은혜 언약의 참여자들에게 내어주시는 내 자신을 너희의 하나님으로 이게 내어주겠다라는 그 약속을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너의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또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고 하심으로써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은 자신을 은혜 언약의 참여자들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묶으신 겁니다. 그들의 하나님으로. 그 자신을 그렇게 내어주시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은혜 언약을 말씀하시면서 약속하신 복 중에 최고입니다. 핵심이고 최고의 내용이죠. 그래서 브라케는 이것은 모든 참된 복락의 총체요 실체이다라고 말하고는 이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무엇인지는 이 복을 누리는 사람 말고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이 복락은 하나님에게서 어떤 유익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분깃으로 가지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범죄한 인간, 반드시 죽어야 하는 인간에게 언약을 맺으며 이런 약속을 하시는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죄인에게 자신을 주어서 너희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들이 멈추어서 생각을 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지킬 약속으로 심판과 죽음을 생각하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룰 그 언약을 말씀하시면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셨어. 이 하나님에 대해서 예레미야는 애가 3장에서 여호와는 나의 기업입니다 이렇게 말했어. 그리고 하나님 자신이 자기들의 기업인 것을 알게 된 시편 73편 기자는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 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땅에 사모할 리가 왜 없겠어요? 그러나 이것을 알게 됐을 때 주님 자신을 내어주시고 주님 자신이 나의 기업인 걸 알게 됐을 때 땅에서는 주 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은혜 언약에서 말한 이 복을 아십니까? 그리고 누리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아니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주어서 하나님 자신이 나의 기업이고 모든 것이 되시고 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고 누리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언약의 성취를 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실제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명확하게 알게 됩니다. 알고 경험하게 되죠.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을 알고 특히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영원히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을 알게 됩니다. 알게 된 자들이죠. 그러므로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한 대로 그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 거죠. 그것은 가상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많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고 역사 속에서 증거하셨던 것처럼 그것을 그의 백성들에게도 증거하셨던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증거한 사실입니다. 물론 이것은 이 세상을 살면서 일시적인 유익들, 지나가는 이 땅의 복들과는 완전히 다른 것을 지금 얘기하신 거죠. 왜냐하면 만물을 창조하시고 존재케 하신 하나님 자신이 나의 기업이고 나의 분기시며 나의 복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그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은 진짜 그렇다는 것을 언약을 지키심으로 보이셨습니다. 참 우리가 성경에서 읽는 내용 중에 다양한 표현들이 있지만 이 죄인된 조건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다. 이게. 그리고 자기 자신을 그들에게 묶으시면 자기가 그들의 기업이 된다. 자기 자신을 그들의 기업. 뭐 조금 도와준 것 정도가 아니라 그 영광스러운 자신을 그들의 기업으로 그들의 하나님으로 말하는 이런 내용이 성경에 나오는 것이 사실 굉장한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인간을 대하시고 죄인을 대하셨다는 것이 너무 놀라운 얘기예요. 우리가 파고 들어가 보면 그 사실을 더 묵상하게 되면 형용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내막이 있어요. 이게 도대체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이해가 미치질 못할 능력이지만은 어마어마한 일을 하나님 편에서 하시는 것을 이 은혜 언약에서도 드러내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의 성취를 보고 경험하는 우리들인데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내가 그의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우리들은 결국 이 복을 받는 우리들이 얼마나 복된 자인지 그것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정녕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입니까? 그렇다면은 하나님 자신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의 복이 되신 것이 얼마나 복된지를 아셔야 합니다. 이 실체의 충만함에 이르지 못할지 몰라도 진짜 하나님이 이것을 역사 속에서 반복하면서 증명하셨거든요. 반복하면서 자기 백성들이 드러내셨고 마침내 그리스도의 죽으심 안에서 명확하게 나타내면서 그 안에서 구원한 자들에게 동일한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면서 자신을 이렇게 묶으셔서 그것이 사실로서 있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해야 돼요. 확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은혜 언약의 참여자들에게 이런 근본적인 복에 더하여서 더 많은 것들을 약속하셨어요. 바로 자기의 영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에스겔서 36장에서도 여러분 그 새 영을 새 언약과 관련된 그런 영을 말하는 자리잖아요.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라고 말씀하시고 했는데 갈라디아서 4장에 보게 되면은 바울이 그러죠.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에 보내사 그렇게 말하죠. 성령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보증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구원의 모든 여정에 함께 하시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을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된다는 것 속에 이런 것을 하신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언약의 참여자들에게 한 약속은 아버지와 자녀와 같은 아빠와 아들 자녀와 같은 그런 관계의 친밀함까지 약속을 하셨어요. 바로 죄 있는 인간인데 그런 죄 있는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어가지고 아빠와 자녀와 같은 그런 관계의 친밀함을 갖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그 하찮은 피조물이고 그 갈대아우에서 뽑아서 데려온 이 한 사람이지만 이런 아브라함을 두고 자신의 벗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런 용어를 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친구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6장에서 바울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그의 자녀가 되는 것을 말을 했습니다.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8장 말씀대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죄범한 자, 심판과 영원한 죽음에 처할 자예요. 그런 처지에 있는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고 하면서 이런 것을 약속하셨다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자의 후손 안에서 있게 될 것이에요. 곧 은혜 언약의 약속으로서 죄인이 하나님과 이런 친밀한 관계를 가지신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루셨어요. 갖게 하셨습니다. 친구가 아니라 아빠, 아버지라는 관계를. 그래서 실제로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이게 종교적인 용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만일 어떤 종교를 믿던 사람이 기독교 와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호칭으로 부르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그 사람이 이전 종교 개념으로 생각할 뿐이지 참 신앙을 갖고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게 됐을 때 아빠 아버지는 진짜로 관계예요. 그 영존하시는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그렇게 친밀한 관계를 갖게 되었다는 것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라고 하는 그 은혜 언약의 약속의 성취로서 실제로 있게 된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아이가 아빠에게 말하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아빠 아버지라고 하나님께 친밀하게 말할 수 있어요. 구할 수 있습니다. 믿고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친밀함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친밀함 하니까 무슨 뭐 어떤 다른 막 신비적인 걸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일상에서 가는 걸 생각해 보세요. 가까이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사이에서는 길거리 전혀 모르는 사람 사이에는 대화가 친밀한 대화가 할 수 없어요. 이렇게 내 진심을 말하고 이런 것을 원하고 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랬으면 좋겠고 이렇게 말은 못합니다. 지나간 사람. 그런데 가족과 부모와 자식 간에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친밀함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내 심경을 말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들으십니다. 제 인생 속에서 어떤 때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근데 그게 큰 욕심은 아니었고 주님을 섬기는 가운데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저한테 많이 이루어줬어요. 하나님이 그런 생각까지 들으셨나 싶을 정도예요. 이게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라는 것 속에 포함됐던 약속인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은혜 언약 속에서 평안을 약속하셔요. 이사야 54장에서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다. 약속을 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나의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자기가 평안을 준다고 얘기합니다. 물론 그리스도 안에서 갖는 이 평안은 그리스도께서 죄를 대속하심으로써 갖게 되는 평안으로서 시작이 됩니다만은 그 주님과 함께함으로써 갖는 평안이고 또 하나님에 의한 평안입니다. 그래서 은혜 언약 안에는 죄로 완전히 상실된 이 평안, 평강,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말하는 그런 적절한 의미에서 심리적 안정을 말하는 안정을 평안으로 말하는 것과 성격이 다르게 인간은 죄로 인해서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 평안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상실됐습니다. 샬롬이라는 게 사라졌어요. 근데 그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서 회복하겠다. 약속을 약속하신 겁니다. 이제 실제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걸 갖게 되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화목, 화평을 갖게 되고 평강을 갖게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님을 믿는 자로서 이 환경이 나를 힘들게 하고 분명히 내 정서를 혼란스럽게 하고 격동시킬 수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빌립보서 4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인생의 이런저런 문제와 염려와 고난 속에서도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그거 경험하시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그걸 경험하지 않습니까? 뒤집어져야지. 인생 다 끝난 것처럼 무너져버려야지. 불평하고 원망하고 다 뒤집어버리고 그냥 그 본성대로 살아가야 돼.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순간이 있는데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합니다. 이것을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했을 때 약속한 것 속에 포함된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갖게 된 것이죠. 또 하나님의 은혜 언약은 성화의 모든 요소를 포함하는 성화를 약속한다는 것입니다. 은혜 언약의 참여자가 성화되려면 브라켓이 말하는 것처럼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조명이 있어야 하고 여러분 성화가 어떤 사람에게 한 인간에게 이런 성화가 있으려면 생각을 해보세요. 일단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조명이 돼야죠. 그 말씀의 조명 속에서 어떤 역사가 있어야 하죠. 영적인 생명이 있어야 하죠. 그 진리가 있어야 하죠. 또 진리 가운데서 어떤 자유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서 그것에 대한 자원함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하고 싶은 것이 있어야 되고 또 성령에 의한 역사 속에서 어떤 경건하고 싶어하고 믿음을 발휘하고 소망과 사랑과 경건한 두려움을 갖게 되고 순종하고 겸손을 갖고 온유하고 지혜와 같은 것이 함께 어우러져 있어야 성화가 되는 겁니다. 갑자기 있는 게 제대로 가만히 예수 믿는다고 있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성령에 의한 이런 것들이 있어서 성화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성화를 은혜 언약 안에서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말했죠. 하나님께서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라고 한 뒤에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에스겔을 통해서도 이렇게 얘기하죠.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지키는 이런 신자의 성화와 이런 거룩한 변화가 있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것을 약속하신 언약 안에서. 그런데 여러분 은혜 언약 안에서 말하는 이 같은 약속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이루신 뒤에 성령이 부어주심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런 일이 있게 되잖아요, 실제로. 사람의 마음에 성령께서 말씀으로 조명을 하셔서 생명을 불러일으켜 또 거듭나게 하시고 진리를 알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서 자유를 갖고 하나님을 향해서 자원하는 마음을 갖고 경건하고자 하고 믿음을 갖고 소망과 사랑과 경건한 두려움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을 하고 또 겸손과 온유의 씨름을 하고 그런 이런 과정 속에서 성화, 거룩하게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죄로 더러워진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다가오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놀라운 일을 약속하시고 실제로 행하셨습니다.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 있는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하신 것을 실제로 드러내신 거예요. 약속을 지킨 거죠. 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 언약이 사람들을 단순히 종교 안에서 이런 이게 어떤 적절한 종교인이 되게 하려는 이런 정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자, 그래서 이 참 생명이 가지고 거룩하신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되는 자, 거룩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 주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 언약의 약속에 포함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은혜 언약의 참여자들에게 보존을 보증하면서 약속하셨습니다. 예레미야 3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이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 언약 속에서 무엇까지 약속하신 겁니까? 하나님은 자기와 맺은 이 은혜 언약을 일단 우리에 의해서 좌우되는 언약이 아니다는 것을 먼저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만약 우리에 의해서 좌우된다면 은혜 언약이 지속될 수 있겠어요? 이 변덕스러운 우리인데. 우리 수도 없이 넘어지잖아요. 이 지켜지지, 이 은혜 언약 금방 깨져버리겠죠. 은혜 언약이.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 언약 속에 우리에 의해서 바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할 의무를 약속하신 겁니다. 곧 은혜 언약의 참여자들을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그렇게 해서 그들에게 복을 주는 영원한 언약을 말씀하신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것을 비인격적으로 기계적으로 하시지 않고 성령의 역사 속에서 그 일을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바로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어서 하겠다는 이 약속 속에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과 은혜 언약을 맺은 자의 영혼 또 그의 영적인 상태가 완전히 무너진 상태까지 이르지는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키시며 보존하시겠다는 겁니다. 은혜 언약에는 이런 약속을 내포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바로 그 약속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향해서 나타내시는 사랑을 통해서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사랑으로 계속 우리를 보존하시는 것을 로마서 8장의 기록을 통해서 보게 되잖아요. 그러잖아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러고 나서 열거되는 내용들을 보면은 이 세상 우리 인간 경험 세계 속에서 말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말합니다. 과거든 미래든 생명이든 죽음이든 뭐든 간에 심지어 우리가 인식 못하는 존재까지 다 언급하면서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잖아요. 은혜 언약에는 이런 보존까지 약속을 하고 있었어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된다는 말 속에는 이런 약속을 내포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은혜 언약 속에서 이런 보존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더 궁극적인 결론을 내포해서 약속을 하시죠. 그게 뭡니까? 영원한 복에 이르는 것입니다. 영원한 복에 이르는 것을 약속하신 거죠. 예수님은 언약 가운데 있는 자들을 마태복음 25장에서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라고 부릅니다. 그런 표현을 써요. 그리고는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복락은 물론 그리스도 안에서 궁극적으로 이르게 되는 복락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은혜 언약에서 최초의 사람 아담이 이르지 못한 영생,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영원한 복락을 누릴 그 영원토록 누릴 복을 결국은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갖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은혜 언약에서. 아담이 실패한 그 궁극적인 결론, 더 복된 결론을 여인의 후손 안에서 갖게 하겠다. 이런 은혜 언약을 말씀하신 거죠. 반드시 죽으리라고 한 자에게 영생을, 영원한 복락을 얻게 하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바로 여자의 후손이요 아브라함의 씨로 올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 언약의 대상자에게 지금까지 말한 이 약속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든지 더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 브라켈이 정리한 정도만 가지고라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죄 있는 자, 죽어야 하는 자에게 하신 지금까지 말한 이 하나님의 약속은 제가 설명은 간단하게 몇 가지 포인트로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 내용은 단 한 가지만, 그 내용 중에 단 한 가지만으로도 헤아리기 어려운 내용이에요. 저는 이 은혜 언약의 약속들을 그리고 그것의 성취를 보면서 타락한 아담 조건, 결국 죄 있는 자요 영원한 사망에 처할 인간을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높여주셨는가라는 얼마나 어디까지 영광스럽게 하셨는가라는 생각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게 되면서 이런 생각을 연결해서 가졌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은혜 언약은 하나님이 죄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를 비워, 빌립보서 2장 말한 것처럼 자기를 비워 무한히 나중에 우리가 이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높이를 모르니까 무한대로밖에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 영광스러운 자신을 비워 무한히 낮추어서 그리고 자기를 한없이 가난하게 고린도서 말씀처럼 한없이 가난하게 되셔서 죄 있는 우리, 심판받아야 하는 우리를 한없이 높여주는 거예요. 자기가 낮춰져가지고 울르베. 이게 은혜 언약이에요. 죄와 사망과 영원한 형벌에 처할 우리를 자기가 낮춰서 우리를 이렇게 영원한 복락에 이르는 것까지 약속을 하시고 그걸 실행하신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언약을 약속을 지키신 겁니다. 타락한 인간에게 지금까지 들은 이 은혜 언약의 약속들을 여러분들이 들을 때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이 들지 않나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겠다고 언약을 맺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있게 됐습니까? 우리에게 최종적인 것, 영원한 복락에 이르는 그 상태 빼고는 그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갖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 이거 아셔야 됩니다. 그 모든 것을 다 받은 자요 소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 지금까지 말한 것들 중에 여러분들이 받지 아니한 것이 있습니까? 그것들 중에 여러분들이 빼낼 것이 있습니까? 자신에게 어울리지 않는 것이라고 배제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죄범한 사람, 그래서 죄 범한 것에 대해서 심판을 받아야 하고 형벌을 받아야 할 사람이에요. 죽어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 이런 제안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조건에서 자기가 바라는 바 최상 최고를 리스트에 좀 적어보라고 기회를 줬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당신이 이 조건에서 가장 원하는 건 무엇이든 좋으니까 바라는 걸 다 써봐라 라고 기회를 줬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그가 기록해서 작성한 바라고 원하는 최상의 것들이 지금 말한 은혜 언약의 약속 능가할까요? 고작 해봐야 이 땅에 태어나서 무엇인가를 갖고 이루고 성공하는 수준에서 생각하는 인간인지라 아무리 최상의 리스트를 만들려고 해도 인생 몇십 년 동안 물질적으로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고 남들보다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추구해야 할 몸, 이 건강, 그 더 외모, 더 많은 지식과 실력을 갖고 여러 능력을 갖고 또 극단적으로는 육체적인 소유과 본능을 마음껏 누리고 거기다가 죽지 않고 살았으면 이 죽어야 하는 상태에서 벗어나서 마음껏 생명을 누렸으면 하는 그 정도의 리스트를 쓸 겁니다. 이 세상에서 최고 최상의 원함과 소원, 소망은 그 수준을 못 넘어서요. 여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중에 비참함에서 구원하는 것 하나만도 못한 것들을 리스트에 쓰고 말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겠다는 이 은혜 언약을 맺어서 약속한 내용들을 보십시오. 오늘 언급한 내용들. 그 내용들이 어떤 것입니까? 무한 광대합니다. 영원까지 있는 겁니다. 정말 이보다 완벽할 수가 없고 이보다 영광스러울 수 없다고 저는 봅니다. 특히 그 사실을 어떤 조건에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는지를 생각하면 이보다 영광스러울 수 없다고 생각해요. 죄 중에 태어나서 자신이 범한 죄에 따라서 하나님의 진노와 율법의 저주와 죄로 인한 환난과 죽음, 마귀의 권세 아래서 또 죄의 지배 아래서 살다가 영원히 정죄받고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하는 조건에서 이런 약속을 했다고 생각하면 상상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면서 너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언약을 맺으시며 지켰습니다. 그리고 영혼까지 지키시겠다고 자신을 걸으셨어요. 이미 지금까지 충분히 증명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는 지금 바로 그 언약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우리의 모든 것을 말하고 의지하고 의탁하고 있는 현재와 미래와 죽음 이후까지 이 은혜 언약 안에서 확실한 존재로 있는 겁니다. 그 모든 약속의 수혜자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몇 가지 현실적인 유익 정도를 약속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을 주어 그의 역사와 인도 속에서 살게 하시겠다고 하나님의 평안과 성화의 모든 요소를 통해서 성화되게 하시겠다고 그리고 끝까지 우리를 떠나지 않고 보존하시겠다고 궁극적으로 영원한 복락에 자기가 있는 그 영원한 복락에 이르게 하겠다고까지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서 내가 너의 하나님인 것을 드러내겠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이런 완벽한 축복 리스트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은혜 언약의 약속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신자는요. 죄로 심판받아야 하는 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다가오셔서 이런 언약을 맺으셨다는 것이 약속하시고 갖게 하신 이 부유한 것들을 우리는 신자에게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예수 믿는 자에게 이것이 실제로 우리의 것으로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허락된 것들이에요. 저는 죄 있는 자, 멸망할 자에게 이보다 더한 것을 말할 수 없다고 믿습니다. 특히 죄인에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나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하는 자기 자신을 주시는 이 약속보다 더 강력한 것은 없다고 봐요. 하나님이 계시면 다지예요. 아무리 내가 세상에서 어려움을 겪고 무슨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근데 종종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신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별로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저는 그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도 모르고 자기 자신조차도 모른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저 일시적인 것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말한 이 언약의 약속들을 잘 기억해 보십시오. 그것은 예수 믿는 자들에게 다 해당되는 것이고 허락된 것이고 소유한 것들입니다. 심지어 죽음 이후의 궁극적인 것까지. 앞에서 말한 약속들은 예수 믿는 자에게 그 어떤 것도 제외되지 않습니다. 그 리스트 중에 그 하나라도 제외되지 않아요. 모두 다 예수 믿는 자에게 다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다 그 리스트에 해당하는 그 내용들을 내가 모를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래서 못 누리는 일이 있을지 몰라도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죄범한 자요 심판받아야 할 조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이 언약의 복들을 얻게 된 우리들, 얼마나 복된 자입니까?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행복한 자로다 그러잖아요. 행복한 자인 거죠. 이 언약의 약속들, 이 복들을, 이런 복들은 극단적으로는 전쟁이 나고 전염병이 돌고 질병에 걸리고 설사 죽는다 해도 우리에게서 사라지지 않고 끝나지 않습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된다고 그랬을 때 죽음 때문에 끊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죽음이나 생명이나 이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한 겁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질병이든 죽음이든 전쟁이든 이런 것에 의해서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 언약의 수혜자 된 것을 기뻐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죄 있는 나를 얼마나 높여주셨고 영광스럽게 하셨는지, 자기를 한없이 낮추어서 나를 얼마나 높여주셨는지를 기억하십시오. 혹시 우리 중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서 이 복의 수혜자가 남 얘기처럼 여겨지고 먼 얘기처럼 여겨지고 아직 그걸 모르고 죄의 비참함 속에서 멸망을 향해서 언제 자기에게 심판이 닥칠지 모르고 하나님 죄에 대한 저주 아래 있는 사람이 있다면 한 가지 길이 있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이 모든 복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다 얻게 돼요. 단 한 가지입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어서 이 약속한, 하나님이 약속한 너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하는 이 모든 것의 소유자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리고 이 언약의 대상자이거든 무엇을 얻는 것을 말하기 전에 먼저 받은 것부터, 자기가 어떤 대상자인 것부터, 어떤 약속의 수혜자인 것부터 충분히 알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 말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갖고 하나님께 원하는 것을 말하든 무엇을 말하든지 말하십시오. 이게 먼저입니다. 이 은혜 언약의 약속을 풍성히 알고 또 풍성히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